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고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송환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홍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홍상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요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제기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거홍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 양국 관계 확대와 베네수엘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 큰 기대를 갖고 중국에 간다면서 며칠 뒤 큰 성과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 동부 연안으로 북상하면서 위력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만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오늘과 내일 무렵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 상륙해 15일까지 머물다가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해당 지역에는 약 50에서 75cm, 일부 지역은 최고 100c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 지역에는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이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치 국가자문은 그동안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시안 지역회의에서 되돌아보면 정부가 로힝야 사태를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누가 법의 보호를 받고 말지 선택할 수 없다면서 법치는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치 국가자문은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중 체포돼 중형을 받은 로이터통신 기자와 관련해 그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면서 판결은 언론 자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2차 평화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레반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현재 2차 접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의제는 포로 교환과 신뢰 구축 방안, 평화협상을 비공식에서 공식 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북한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은 또 하나의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합동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signs of not just Russia but from China from capabilities potentially from Iran and even North Korea.
코츠 국장은 12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나라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개입 정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며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전 국장은 이란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그런 시도들을 보고 있고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attempts. We're monitoring it very, very closely. It's just an ongoing.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절차를 이런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전화회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절차에 외국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further effort among several tha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아울러 제재 대상에는 선거와 선거 관련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해당 위반 행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You'll see enumerated a long list of potential sanctions, fairly typical of the range of sanctions authority the president has.
이번 행정명령은 정보당국과 법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90일간의 조사를 거친 뒤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재무부와 국무부가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방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answer is I've not, whether other people have.
벤 홀런 의원은 12일 VOA 기자 만나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point here is that since this is designed to deter, right, discourage any interference.
앞서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행정명령 관련 전화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벤 홀런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터 액트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북한은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북한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협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We use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디터 액트에서 북한이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을 겨냥해 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was countries that have cyber capabilities and have used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앞서 지난 6일 법무부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디터 액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 선거에 개입한 모든 국가들의 제재가 적용되지만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it's designed does not go nearly far enough. If you're serious about deterring Russian interference or any kind of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the consequences need to be swift, sure, and stiff.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는 데 진지하다면 짧은 시간 내 빠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미 선거 과정 개입을 선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ny nation that chooses to interfere in our electoral process should be punished. And you know, what...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심지어 백악관조차도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디터 액트 지지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워너 의원은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정황이 발견된 이후에 미국이 추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이 조만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다음 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한다.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주최로 열린 다자 안보 대화인 2018 서울 안보 대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한 공조와 국제사회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미북 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은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주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 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한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이 상시 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 제도화에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회 식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 연설문을 통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천 차관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차관은 한반도가 70년에 가까운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평양 정상회담의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의 이행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한국 측 소장을 맡은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 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 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7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8개국의 국방관계자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월 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도 초청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여건이 조성되면 참석을 고려하겠다면서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목적은 군축에 있다고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여러 번의 비핵화 약속을 어겨왔다며 대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크롤리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It is certainly a valid aspiration, but it remains a
충분히 가질 만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실천한 적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방대한 양을 폐기하는 데 있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상호 군축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만큼 줄일 테니까 미국 역시 그렇게 하라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북한이 실제로 폐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
As I said, North Korea has promised things before and seldom has it followed through.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약속을 했지만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해 추후 협상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을 연기한 상황이죠. 곧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좀 더 명확한 협상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해야 하는 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동맹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Complete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esire for a formal peace treaty.
왜 북한이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야만 미국과 한국이 상호 조치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어떤 협정이 비핵화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등 교류를 가속화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I think that anything that enhances the dialogue between or among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서의 대화를 개선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언제든 시작됐다가 다시 멈출 수 있는 외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전례 없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만난 게 하나의 예입니다. 북한과 같은 도전과제 앞에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 달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이시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s it achievable? Of course it's achievable. You know, is it some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Of course.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겠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확실한 믿음이 없더라도 믿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두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차관 보로부터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 안전 보장을 제안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집단 안전 보장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예, 말 그대로 어느 한 나라의 안보를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안보 체제를 결성하고 여기에 속한 특정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모든 나라가 함께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가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북한에 대한 집단 안전 보장을 제안한 건가요?
예,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경우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고 비핵화에 좀 더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만으로도 만족한다면 그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인가요?
예,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안전 보장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사실상 적대관계인 미국이 두 나라와 함께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집단 안전 보장이 군사적 체제 안전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좋은 사례입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교역과 투자 등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나요?
예, 과거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군축 안보 고위직을 지낸 모튼 헬퍼린 씨가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헬퍼린 씨는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유지하려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예, 핵 보유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남북한 그리고 필요하면 일본이 참여하는 한반도 영구 비핵화에 관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들은 남북한과 일본에 핵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신 남북한과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 비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헬퍼린 씨는 한반도를 핵무기 부재지대로 하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이런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하루아침에 2,000개가 넘는 핵무기와 17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세계 3위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런 약속도 힘의 논리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되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상 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이 모든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밤 10시 37분 미 하와이 카와이 섬에 위치한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태평양 상공을 향해 날아가자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일본 최신의 구축함 아타고 승조원들은 이를 즉각 포착 추적해냅니다. 이후 이지스 요격체계에 따라 발사된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IBTU는 태평양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시험탄도미사일을 파괴시킵니다. 12일 공개된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요격시험 상황입니다. 미 미사일방어청은 미 해군의 협력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요격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일본 최신의 구축함 아타고에 최근 업그레이드된 일본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사무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총장은 특히 이번 시험이 일본의 구축함에 새롭게 장착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일본은 이를 통해 점증하는 영내 위협을 격퇴하는 미래 방어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척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 향상을 위해 일본 정부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VOA에 이번 요격시험은 어느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at was not directed at any one particular nation that I'm aware of. It's just for a missile threat. It's a missile defense capability against any threat from...
한편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부장은 이번 시험이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며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채택한 방위백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UN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었다며 왜곡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직후 배포된 영문 외에 다른 번역본은 최근까지도 없었다며 종전 선언의 유연성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라고 주장한 영문본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UN에 제출되기 이전에 공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UN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이 앞서 한국 정부가 배포해온 영문본의 내용과 다르다는 VOA의 전날 보도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영어 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UN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UN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영문 내용을 담고 있어 당초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영어 번역문을 통해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가 한계, 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 등은 그런 회담의 목적으로 뒤따른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해명한 이 같은 영문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달이 지난 뒤인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 28페이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번역들도 비공식이었다며 공식 번역은 판문점 선언 약 4개월 뒤인 지난 6일 UN에 제출된 문서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두 달 뒤 발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 같은 영문 번역본이 정식으로 게재됐고 여기에는 공식 비공식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해당 결과책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해외 기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번역이란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며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 나오게 된 배경을 묻는 BOE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서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 양측 간 협의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해명을 토대로 본다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4월 27일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세계 외신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접했던 비한국어권 인구와 6월 싱가포르에서 청와대의 착자를 접한 해외 기자 등은 유엔에 제출된 문서가 공개된 9월 11일까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하는 영문만을 접한 셈입니다. 11일 이전까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영문 번역본은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청와대의 기본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미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공개된 번역본을 어떻게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유일하게 번역한 영문으로 번역한 원본은 4월 판문점 선언 그 국문본을 청와대에서 영문본으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번역본은 이미 외신 기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며 이후 추가적인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내용만이 전 세계에 배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에 공식 배포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은 비공식 번역이 아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한국 정부로부터 판문점 선언에 어떤 번역본을 전달받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으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번역본 차이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BOA의 질문에 1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문서를 최초로 유엔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BOA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12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have p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a difficult position. They have
한국은 북한과 강력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 미국이 서명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오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판문점 선언의 영어 번역이 달라진 것은 종전선언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변했고 여기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게 남한이 한국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유엔에게 협조를 좀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런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14선언의 경제협력 규모를 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런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유엔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태풍 솔릭으로 북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와 교량이 붕괴돼 일부 지역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존 플레밍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북한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플레밍 담당관은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식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속에서도 구호 물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평양 현지에 있는 플레밍 담당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태풍 솔릭으로 입은 피해를 현지에선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We're notified on Monday of the landslides and the floods in North and South Huanghe province.
지난 월요일 황해도에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평양 주재 유엔 기구 등과 함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초기 공동 조사를 벌였고요.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더군요.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76명이 숨졌고 7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의 수는 7만 5천 명이 넘고요. 또 가옥 수천 채가 무너졌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겠군요.
The situation as it is at the moment is that we and other agencies are put into.
네, 저희는 지금 피해 상황을 감안해 장기적 재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현장 피해 조사 때도 붕괴된 도로와 교량 때문에 황해남도 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They've already started activities in the field. They started as soon as it was all the emergency.
먼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이미 북한 적십자 연맹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담요와 구급약, 통조림, 위생품 등이 보관된 창고 6곳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죠.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임시 거처와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동식 정수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위생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피해 지역 주민의 식량 문제와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한 재난 대응 자금으로 우선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해외 지원 단체 관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There are the big agencies have representation here. So World Food Program,
세계 식량 기구, 유니세프, 세계 보건 기구 등 큰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IFRC에서는 전문가 5명이 북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구 직원들을 합하면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In many ways, it's never anything other than interesting.
북한에서 일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북한 적십자연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들은 저희 같은 국제지원단체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받는 다른 나라와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때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북한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Like ourselves and like the others that I've mentioned to continue working here. Certainly there are many needs.
북한이 특수한 환경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저희의 일이 특별하다고 보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은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또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요. 다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 등에 있어 정부기관들과 국제기구 간 협력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물자 소송 등의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I certainly wouldn't wish to discuss in detail from a Red Cross perspective the sanctions.
조달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적십자 연맹의 구체적인 입장을 지금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구호 물품이 상비돼 있으니까요. 또 제재에 따른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구 내에서 서로 협조가 이뤄집니다.
까지 존 플레밍 IFRC 북한 사무소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말 북한을 강타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USB 메모리 막대기를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미국 단체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응은 막대한 규모의 외부 정보 파급을 두려워하는 북한 정권의 속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보 유입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인권재단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자신들이 진행하는 대북 정보 유입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게리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인권재단의 노력을 인식하고 비난하는 건 처음이 아니지만 캠페인 이름을 호명한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민주조선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한 모략기관은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활동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유포시켜 조선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사상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재단의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이런 운동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대규모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우리의 노력이 파급을 미치는 것을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스타인 전략기획실장도 앞서 BOA에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거짓 심리적 선전선동에 수혜되고 있다며 진실된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깨워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국제인권포럼과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요충지인 실리콘밸리에 초청해 투자가들과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6년부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파업 문화와 뉴스,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로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이동형 저장 장치에 USB가 대표적입니다. 인권재단은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탈북민 단체들의 전문성을 통해 북한에 7만 개 이상의 USB를 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USB를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보로부터 사회주의 모기장을 더 든든하게 쳐야 한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을 만큼 강력한 모기장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There's no mosquito net in the world that is strong enough to keep out the idea of freedom.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부가 정보 유입을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집단 체조를 재개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으로 인권을 학대하는 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북한 대학교원 출신 레베카 씨는 10일 VOA에 북한 정부가 재개한 체제 선전용 대집단 체조가 미국 뉴스에 나오자 TV 채널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안 봤습니다. 아스럽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그 구설 안 봤습니다.
북한 정권은 체제 선전용이라고 떠들지만 사실은 어린이 등 학생들을 혹사시켜 만든 게 집단 체조기 때문에 차마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레베카 씨는 이런 혹사 문제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있는 북한의 집안 아이들은 집단 체조 행사에 거의 없고 못 사는 집안 자녀들이 대부분 동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인권이죠. 아이들, 거의 못 산 아이들이 아마 80%가 못 산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쉬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거기 참가하는 거구나 하지 않거든요. 왜 못 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참가하는 거기 참가하면 사람한테 남녀 아니면 무슨 사발 하시더라도 그러면 못 산 아이들은 그걸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하거든요.
대학생들도 반년 이상을 연습에 허비하느라 학교를 5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 차출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집단 체조를 재개한 게 아니라 집단적인 인권 침해 행사를 재개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으로 인권 침해 행사를 열었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구구절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평양에 특히 평양의 학생들과 각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 대학생, 젊은 청년들은 보수도 없이 행사를 위해 강제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인데 김씨 일가의 국가 행사를 위해 제대로 된 식사도 휴식도 충분히 못하면서 그냥 강제로 그 행사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문제죠. 그게 아동권 유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년 시절 집단극 아리랑에 동원됐던 평양 출신 탈북민 김영덕 씨 등 여러 탈북민은 과거 언론기구와 유엔인권총문회를 통해 집단 체조의 이면에 피눈물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행사 준비에 동원된 아이들은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 소변을 잘 보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도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대신 깡통이나 병으로 소변을 보라고 지시한다는 겁니다. 또 카드 동작을 실수했다고 지도원에게 매를 맞고 뙤약볕 밑에서 훈련하다 더위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으며 연습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탈북민들은 회고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이런 탈북민들의 증언을 많이 들었다며 집단 체조는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정권을 기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heard that the students who have to participate are often not permitted to go to the bathroom. They stand out in the heat for countless hours.
북한 정권이 보이려는 화려한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집단 체조와 강제적 집단 선동 행사의 문제를 자세히 지적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훈련이 거의 1년 내내 진행되고 4에서 6개월의 학교 수업을 희생하며 종일 연습에 동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엄격한 연습을 반복해오는 집단 체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이에 대한 착취는 휴식, 여가 생활을 즐길 권리와 교육 방해, 건강에 해로운 일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국제법을 제대로 모르고 인권유린을 일상처럼 여기며 계속 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파악할 수도 없겠지만은 아이들을 그렇게 억지로 일을 시키고 연습시키고 물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그냥 노예로서 대축전을 준비하기 위해 노예로서 착취한다는 게 분명히 사악한 인권유린입니다. 북한의 정부는 UN 가입국으로서 UN 인권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헤리티재단의 이노스 연구원도 북한 주민들이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체조 재개를 계기로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North Koreans to realize that In the same way that Americans should have access to basic rights and freedoms that they were born.
인권의 권리는 김정은 정권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고유한 권리란 걸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외화 수입을 위해 이런 집단 체제를 활용하는 것과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인권 침해에 무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 레베카 씨는 북한 당국에 돈을 내고 이런 집단 체제를 보는 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누구도 저는 보는 걸 보는 사람 있으니까는 간이가 그런 고생하세요. 보는 사람 없으면 그런 고생이 필요 없거든요. 간이 안 되면 고생인데 왜 올라가는 건지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도 집단 체조는 북한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라며 많은 관광객은 집단 체조 참여를 강요받는 아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아이들을 체제 선전과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예로 동원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실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한 체조 뒷면에 몇 달을 고생하고 관리자로부터 이렇게 뭐 온갖 욕을 들어가면 훈련을 거듭한 학생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물론 그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사악한 인권 유린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아동 침해, 인권 침해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바깥 세계에서 북한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특히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그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제기한 체제 선전용 대집단 체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에드워드 허빈 천문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